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속에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수록 더욱 심한 정욕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나누셨던 이 대화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과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또 진행, 결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며 가르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통하여 땅끝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지상교회를 세웠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 헌신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 지역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터키가 있는 이고니온, 또 안디옥, 마침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변해 오는 사람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이 건강 걱정, 또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혼하여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가 가족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생업에 충실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온통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많은 핍박도 받았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에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폭도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뽀라며 회개했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주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하자 태어나면서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며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자신을 구속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술과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일요일 주일에 놀러 가려고 해도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 구속당하는 기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야생 코끼리를 잡으면 우선 우리 속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아주 강한 쇠사슬로 채운 후에 튼튼하고 큰 나무에 그 끝을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우면 코끼리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탈출하려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벼운 말뚝이나 그렇게 강한 쇠사슬이 아니어도 줄만 팽팽해지면 더 이상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센 코끼리가 작은 줄에 매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묶고 있는 작은 줄이 있습니다. 이 줄에 매여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손 없는 날로 잡고 결혼식도 태기를 하고 아이들의 이름도 장명소에 가서 짓게 됩니다. 제사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미신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현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살게 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 얻는 날로 잡을 필요도 없고 제사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돈이 조금 없어도 행복하고 사업이 조금 흔들려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문제입니까? 만약 운전길에 급행을 안내하는 경찰이 손만 들어도 차들은 정지합니다. 만약 경찰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자동차를 멈추려고 하면 그 차들은 아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량을 멈출 수 있고 그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정부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 안에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하며 또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생활의 성공도 저 전도의 능력도 축복의 비밀도 모두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아마 자신의 이름을 댈 것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이고 존재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직책이나 명성이 높을수록 이름이 갖는 내용과 의미는 더욱더 커집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이며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구원이 예수 이름에 담겨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이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남깁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또 그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시며 또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세계에 세워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요 그 나라의 성격이 영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무장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권능을 받고 신자가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과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네 가지 개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이 증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도무지 말이 안 나옵니다. 라는 이 말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도 3,0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 명을 전도했다면 우리 드림교회도 만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나 넘쳐도 문제이고 또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기적이고 버릇이 없어지고 사랑을 못 받으면 성격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타락하고 너무 적으면 비굴해집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또 은혜를 못 받으면 또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 연약함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연약함을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보십시오. 이번 메르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좌지우지되며 때로는 평생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던 장정이 쓰러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군가 좀 언짢은 소리에 마음이 무너지고 조그만한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 돈에는 아주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만 서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앞에는 공명정대한 이인데 명예 앞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이 보이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 앞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싶은데 언어 생활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삶이 따라주질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도우신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순 안티람바노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순이라는 것은 곁에 다정하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티는 반대편 또는 건너편을 뜻하는 말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또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람마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꿈과 환상, 예언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또 환상이요 예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살도록 매일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함께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에서 그 60절의 말씀 속에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전파했고 주님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열두 제자를 선택하고 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라 가면서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으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빨리 이해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발하시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뽑기를 하셨습니다. 각양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도 대회였습니다. 주여를 외치는 사람, 또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를 외쳐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금식 기도를 내세우며 소리치는 사람들로 경기장은 금세 열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마음을 바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예배 대회였습니다. 저마다 열린 예배, 또 음악 예배, 헌신 예배, 피켓을 들고 화려한 가운과 악기들을 동원하고 수백 명 성가대까지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형식일 뿐 피와 땀과 영혼을 바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뽑히는 선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교육대회였습니다.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또 비디오 자료, 소그룹, 연구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뽑을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주님은 바닷가로 나가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팔은 힘이 있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은 그물과 함께 바다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뜻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또 예배도 교육도 중요합니다. 성가대도 오케스트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내는 내 혼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는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건성으로 손만 흔드는 지휘자는 지휘자 자격이 없습니다. 소리만 내는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는 소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기도, 마지못해 가르치는 교사, 마지못해 움직이는 봉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 이 C.S.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사람은 세상도 다 잃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을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또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느 나라를 위해 마음을 쓰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갈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